말씀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죠. 이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서로 다른 표현을 합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이나 들어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밝게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어둡게 보기도 합니다. 이 속에 자아상이 어두운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죠. 자신을 깔아뭉갭니다. 학대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요즘에는 제가 많이 못 들어보았는데 이전에 시골의 어르신들은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면 이 벌레만도 못한 놈이 또 썩어 문드러질 이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두 번 그렇게 하면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요 그분의 마음속에 뭔가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를 지나치게 힘들어합니다. 칭찬도 잘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은 이 마음속에 눌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할 줄도 모르고 또 칭찬을 해도 잘 받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칭찬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아닌데요. 에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가 그렇게 못났는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눌려버립니다. 자녀들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좀 많이 해주면서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잘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성적을 받아오면은 그것밖에 못 받아왔냐고.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면은 아니 그것만 맞으면 될 텐데 조금 더 맞아가지고 오면은 그 한 문제만 맞으면 될걸 칭찬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들이 전 과목을 칼을 받아왔습니다. 수미양가 있죠. 칼을 받아왔는데 한 과목을 양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꾸만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자꾸만 감추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좋아 보이고 남의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은 잘하는 것처럼 자꾸만 보이고 내 아들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네 애비를 닮아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지나친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이 꽃을 피워갑니다.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하다가 정 안 되면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여자 살찌게 해주세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교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잘 모르죠. 이런 비교하다 보면요, 만족함도 없고 감사도 사라져버립니다. 일전에 제가 다른 교회 한번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갔었는데요.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보니까 새 건물이고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앉아있는 그 왼쪽 벽면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이기 때문에요, 태양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커튼을 다 쳐놓았지만 제가 강대상에 서서 딱 섰는데 이 오른쪽 눈이 부셔가지고 잘 뜨지를 못하겠습니다. 커튼을 쳐놓았지만 너무 강력하게 빛이 들어오면서 너무 밝아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까지 다 보였습니다. 제 입에서 말을 하는데 설교하는데 이 침 튀어나오는 것까지도 다 보여가지고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더웠습니다. 상대적으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본당, 여름에 아무리 태양빛이 강렬해도 우리 본당은 딱 이렇습니다. 빛이 강력하게 안 들어옵니다. 조금씩이 들어올 뿐이죠. 제가 서서 비교를 순간 비교가 되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늑해 보이고, 그렇지, 본당은 지하에 있어야 돼. 사실 본당이 지하에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본당은 지하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순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5,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또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곳은 지상에 있지만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아하, 그 교회에 비하니까 우리 교회는 또 초라해서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비교를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항상 감사보다는 자족보다는 뭔가 눌려가지고 열등의식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가? 제일 좋은 것, 제가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가정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의미가 있고 제일 아름다운 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꾸리고 있는 이 가정이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 자체가 평강이 넘칩니다.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야 될 그 얼굴 근육이요, 다 풀립니다.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제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강력하게 그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요,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지막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걸음을 멈추십시오. 걸음을 멈추는 이유는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 그것을 좀 바라보시라고. 여러분 걸음을 멈추셔서 주변을 좀 둘러보십시오.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앞마냥에서 막 달려가다가 보면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만 막 달려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고 막 너무 빨리 달려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 멈추라고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보면은 그제서야 사랑하는 아들의 눈이 들어오고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내의 그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눈을 그제서야 눈을 마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주변 좀 둘러보면서 가십시오. 비교하면서, 비교당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교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고, 비교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인데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블럭과 같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자꾸만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가수들이나 배우들 보면은 얼굴 진짜로 모릅니다.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쌍둥이 같고 다 똑같습니다. 코도 똑같이 높였고 눈도 크게 다 동그랗게 크게 수술을 했고 깎아내렸고 턱도 잘랐고,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날씬한 것도 다 똑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했는가? 하나님은 각기 개성을 주어서 각기 다 다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매력인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왜 바위 틈 낭떠러지 속에 있습니까? 숨어있는 것이죠. 나의 비둘기야, 그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왜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왜 자신감 없게 고개 숙거리고 어깨 처져 있느냐? 내가 네 얼굴 좀 보고 싶구나. 네 소리 좀 듣게 해다오.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애할 때 외에는 나에게 네 얼굴 내게 좀 보여다오. 네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운데 그 목소리 좀 들려다오. 하나님은 딱 내 목소리, 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 내 성대를 통해서 울려나오는 이 목소리 통해서 찬송을 듣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은 제 아내가 막 핀잔을 줍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럽니다. 사실 제가 집에서 찬송 부르는 거 주눅이 좀 들어 있습니다. 소리만 내면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 소리가 시끄러운 줄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요, 제 아내는 소리 좀 내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막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악을 전공하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제 목소리를 듣더니, 찬송 소리를 듣더니 목사님은 성악을 전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평가 별 상관없습니다만 그분의 그 평가는요, 저에게 너무나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 이제부터 나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야지. 이 멋진 소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소리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글자품인 나 자신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나무의 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의 결을 제대로 살려주는 그것이 제일 좋은 가구입니다. 그 결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죠.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주신 그 개성, 그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교육,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그냥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안타까워요.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요, 이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을 그렇게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만 주신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먹여주기만 해도 됩니다. 마음껏 나가서 뛰어놀고. 사실 제일 좋은 교육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땅콩 박사, 그 조지 워싱턴 들판에서 들풀 보면서 바람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꽃을 보면서 그 꽃의 강렬한 색깔들 바라보면서 나무들 바라보면서 자라났죠. 그렇게 어린 시절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제일 가는 과학자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신실한 과학자, 존경받는 과학자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두면은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만 챙겨주면 되죠.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이런 재능 이런 재능, 잘생기고 못생기고 각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성을 넣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이죠.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간섭을 하시고 손을 대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대가의 작품은 글작품이라 그러죠. 대가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는 누가 잘 그렸느냐,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작품, 렘브란트가 그린 당자의 귀향, 아마 그 그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가 잘 그렸느냐,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비교합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열등감 가운데, 비교하는 것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것이 되었도다. 비교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걸작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깨를 피셔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존재인데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은요, 눈이 열리면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똑같이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이런 깡패들은요, 싸울 때 어떡합니까? 칼 가지고 쫙 긋습니다. 이렇게 작용을 쫙 긁고 난 다음 이 무슨 표시인지 아십니까? 내 몸도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내가 어떻게 할 줄 아느냐, 그런 말이죠. 그건 바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읽었었는데요. 어느 집사님 부부가 모임에 나갔습니다. 부부 모임에 나갔는데 이 집사님이 그곳에서 어떤 중요한 준서를 하나 맡았습니다. 너무 일찍 나가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아내가 다른데 일을 좀 보러 갔습니다. 쇼핑을 하러 갔죠.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가서 시간 내에 오기로 했는데 남편이 이제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차가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이 여자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런 적이 없느냐? 있었죠. 그때 네 마음이 어땠느냐?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이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죠. 너도 이해를 해 주어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흘레벌떡 아내가 달려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내의 친구들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같이 왔습니다. 이제 불을 보도 뻔한 거죠. 여러분, 그때 남편들이 어떡합니까? 불호령이 막 떨어지겠죠. 이 여자가 시간이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하겠죠. 이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하면서 듣고 난 다음에 그럽니다. 안전하고 냉수한 그릇 주면서 이거 빨리 먹고 저기 좀 안정을 좀 취하라고, 얼마나 마음 고생 많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내가 물컵을 받아들고 막 울어버렸습니다. 옆에 왔던 친구들이 야, 네 남편 너무 멋지다고, 너무 멋있다고. 남편은요, 자기가 그렇게 이해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을 그걸 아니까 아내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가 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좀 짓누르지 말고 마음 좀 불안하게 만들어 두지 말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사랑을 주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남편들이면 좋겠죠.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남편들 서서히 변화가 되어 갈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아내를 존중하게 여길 줄 아는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셨죠. 옷은 다 벗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채찍에 맞아서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는 이 양쪽 손은요,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에 달려있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십시오. 이분이, 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에 달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에 달리도록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는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 죄의 대가를 받고 달려서 죽어야 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죽기만 하나요.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마 나 자신이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걸 못 보신 겁니다. 그래서 너 지옥에 가지 마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시고 온몸에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그 십자가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근본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당하면서 눌려 있어서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 딱 서면은 그게 보여줍니다. 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 누가 나를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충성하기에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기 때문에 그냥 나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라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요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코 높일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눈이 제게 열등감이었다고. 사실 다시 고백합니다만 코도 열등감이었습니다. 제가 참 괴로워했었습니다. 살아날 때에. 사실 코만 문제가 아닙니다. 코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깎아야 되고 여기도 깎아야 되고 여기도 깎아야 되고 견적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코를 저한테 얹어주셨어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그 장동근의 코를 저한테 올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괴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게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가장 멋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외국에는요 외국에 보면은 엄청난 거구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저분은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오는데 비키니 입고 나옵니다. 비키니를 입고 나와서 당당하게 걸어가면요. 날씬한 여자들이 그 앞에 기가 죽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다니는지 저는요 그분 보면서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그 건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존재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는 과거의 삶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지 못했더라면 주 안에서 이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자살하거나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암에 걸려서 죽든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떼어놓고 울고 불고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랬었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시간 좀 지나면 이 사울은 못 삽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건강하게 삽니까? 그 사람들과 다 화해를 하고 이제 내가 죽일 놈이었지만은 죄수 중에 괴수였지만은 이제 내가 회복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그가 얼마나 밝게 살았는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의 서신들은요, 옥중에서 쓴 서신이 많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비참하게 상황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진짜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사도바울이 밝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감옥에서 비참하게 억눌려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늘에 맞닿아 있었죠.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갔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억눌려서 지옥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납니다. 영향력을 우리 그에게서 받는 것이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삶은요, 더 멋진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바꾸어 주셨는지 아세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사는 멋진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도 더 멋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키가 죽어서 삽니까? 우리는 대충 살다가 갈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놓고 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진짜로 멋진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온 것보다도 더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빛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크기는 나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시각,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존중하게 여기는 난데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너는 존귀하다. 나 너 목소리 듣고 싶다. 네 얼굴 보고 싶다. 네 목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찬송 소리 내가 듣고 싶다.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손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면서 돈 없다고 손 늘어뜨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세상에 우리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비교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면 나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눌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두려워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을 하시면서 어두움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이 일어날 때 명령을 하시고 나는 너한테 눌려서 있을 존재가 아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 내가 지었다. 끝까지 우리의 사는 끝까지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